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상황은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있고 북한의 정부와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영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명시된 대북 국가비상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내게 큰 실험장을 파괴했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4개 갱도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곳의 실험장이 풍계리 실험장의 갱도 4곳을 뜻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개의 시설에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이하리 미사일 발사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하리 발사대에서 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현재 일부 발사대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해 2번, 3번, 4번 갱도를 차례로 폭파한 바 있습니다.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에 사용된 뒤 폐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과정이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건설적인 역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러시아 역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안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북한이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22일 금강산에서 접식자 회담을 열고 8.15 이산가족, 친척 상봉행사 등 인도적 사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상봉행사는 금강산에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봉회사에 나설 가족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7월 3일까지, 회보서는 7월 25일까지 주고받고 8월 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봉 장소인 금강산 이산가족면에서 보수를 위해 남측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합니다. 이후 남측은 행사와 통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 전에 금강산에 파견해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OPEC이 22일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증산에 반대하던 이란을 설득해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주요 원유 수비국들은 유가를 낮추고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OPEC은 이번 결정에서 원유 생산을 얼마나 늘릴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한때 원유 가격이 3%까지 올랐습니다. OPEC은 성명에서 이전에 합의된 감산량을 100%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OPEC의 결정이 발표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트위터에 OPEC이 생산량을 상당히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는 국제경제를 해치는 원유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뒤 6에서 9개월 안에 훈련을 재개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면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을 파괴하고 있으며 한국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송환 절차도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과정이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been an incredible experience.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They've stopped the sending of missiles, including ballistic.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미 큰 핵실험장을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4개의 큰 실험장이 파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4곳의 갱도를 폭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위대한 미군 영웅들의 유해를 이미 돌려보냈거나 송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Mike, that they've already sent back or in the process of sending back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이어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추가로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풀려난 3명의 미국인들은 현재 가족들과 함께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이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며 자신이 북한과 만나는데 동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even since I last spoke to you. What we agreed to do is have a meeting. I know that some of the meetings.
누구나 만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전임 행정부는 자신과 같은 식으로 만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굉장하고 중요한 만남이었다며 아시아 전역은 미국이 한 일 때문에 미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아베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으로 발사되지 않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Japan, I spoke to Prime Minister Abe, and he is so thrilled. He doesn't have rockets going over Japan. That makes him very happy.
이어 과거에는 일본 상공으로 꽤 많은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더 이상 발사되지 않고 있고 북한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 연설에서 말했듯 상황과 성격은 바뀔 수 있고 또 갈등에 빠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ngs can change. I said it last night in a speech. Things can change. Personalities can change. Maybe you end up with conflict. Maybe you don't.
But the relationship. 하지만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측과 매우 좋고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서명한 미북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이런 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1년 반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obody thought that would be possible. If you remember a year and a half ago when Mike and I came into office and when this group came into office,
오바마 대통령 임기 당시 자신은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서울에는 2,800만 명이 살고 있고 북한은 유탄보다 크고 거대한 천문의 대포로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28 million people 30 miles away from the border where they have thousands of massive, they call them cannons. That's what they are. They're bigger than howitzers.
전쟁이 났다면 사상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아니라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데 매우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며칠 동안만 해도 매우 좋은 소식들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re very close to having that situation solved. We've had some very good news even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They want to get it.
북한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미국도 그렇다며 모두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에게 훌륭한 경험이었다며 미국은 북한이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김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미국이 없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될 어떤 가능성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also thank, as you know, Prime Minister Abe. I want to thank President Moon from South Korea. He's been terrific. He's been.
이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국경을 강력하게 유지한 데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경은 현재 조금 약해졌지만 그래도 괜찮다며 시 주석이 이를 강력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최근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대북투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각국의 독자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비핵화 달성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정, 신뢰, 선의가 있는 곳, 그 세계에 합류하십시오.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곳.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줬다는 동영상. 대형 컨테이너 화물로 분주한 항구, 곱게 뻗은 고속도로와 철도,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 세계 경제에 통합된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린 겁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북 원조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이 대북 투자는 미국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할 거라는 원칙만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있는 나라는 한국. 21일 러시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과 경제 관련 단체들도 남북 경협에 대비한 기구를 만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먼저 제재 빗장이 풀려야 합니다. 현재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와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유엔이 채택한 제재 결의만 모두 6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노동자 파견 금지, 합작 사업 금지, 또 석탄과 유류 수출 금지 등 강도를 더한 제재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가령 한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2397호, 대북 합작 사업 등을 금지한 2375호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같은 구상은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 2371호에 묶여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해제할지도 한국 정부에게는 숙제입니다. 이런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착수할 수 있는 주요 남북 경협 사업은 사실상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 유엔 제재위원회에 부분적인 경협 재개 승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방한한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가 일시적으로 면제된 게 비슷한 경우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제재 완화 또는 해제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외교부는 결의안의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의 협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제재 조정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VOA에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토대가 마련되긴 했지만 현재 상황이 유엔 대북결의 1718호에 내포된 제재 수정 요건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중단, 또 NPT 복귀, IAEA 사찰 수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결의를 수정하려면 별도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수정 시기와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지와 협상에 달렸습니다. 상임이사국 한 곳만 반대해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를 추진해도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제재와 달리 독자 제재는 해제 여부를 개별 국가들이 결정합니다. 미국은 현재 10여 개가 넘는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촘촘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테러 지원, 인권, 자금 세탁, 심지어는 공산주의, 비시장 경제 시스템이 제재 사유인 것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대북 거래 금지는 물론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이 발효된 후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 화폐 위조와 자금 세탁 중단, 유엔 결의 준수, 정치범 수용소 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해 북한이 진전을 보였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 위반을 도와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특구에 투자하려 한다면 당장 의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가 북한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북한과의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면 예산 배정을 거부함으로써 북한 관련 사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대북 원료 지원과 경수로 건설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북한의 합의 준수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엔 한국과 일본 측의 비용을 대도록 우회했지만 지금은 북한 은행에 대한 외환거래 서비스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어렵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법에서 명시한 요건들을 모두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나 해제를 원한다면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전 차관보는 북한의 제재 해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협정에 반대하며 결국 파기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연한 자세를 취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다면 석유 수입과 석탄 수출 제한 등과 같은 유엔 제재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는 법률이 규정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가 해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에 따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관련 대화와 절차는 오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대한 빨리 북한 측과 만나서 약속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동의했으며 이는 분명히 조짐이 좋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d agreed to denuclearization. That is certainly a promising step.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고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과 우선 과제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 갖게 될 대화와 만남들에 관해선 긴 절차가 될 것이라며 진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be a lengthy process in terms of these conversations and the meetings that we will have with this government.
아직 해결돼야 할 많은 일이 남아 있으며 공개할 게 생기면 당연히 발표할 것이라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정부와 소통을 해왔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북한 측과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현재 공개할 만남이나 출장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On Tuesday of this week, I confirmed that we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ecretary Pompeo will be meeting with.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미북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ffirmed. And underscore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 And I'm just reading from the document itself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
아울러 이것이 합의 내용이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지만 이 과정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목표를 계속 추진하고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국무부의 이른 체결한 약속을 이행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과도한 질문들이 집중을 방해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doing for a living here is working toward a goal, and the goal is denuclearization and following through on the commitments that were made.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6개월이나 1년 전과 비교할 때 중대한 한 걸음을 내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폐기하기로 한 미사일 시험장은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봤지만. 국무부가 확인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뒤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훈련을 재개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다봤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합훈련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핵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과 평화조약이 체결돼도 미한 안보 동맹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며 주한미군의 지휘 통제 체계와 정보 역량, 공군 전력 등은 장기간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을 도발적으로 규정하고 중단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I did not like the president's use of the word provocative.
대통령이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양국의 이해를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도발적이란 단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수십 년간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의 입장을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훈련을 순전히 억지와 방어 성격으로 보고 대통령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발언이 현지에 주둔하는 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I deeply believe and always have believed that the alliance, which is a signed treaty between
미한 상호방위 조약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며 미래도 오래 지속될 문서입니다. 두 나라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영내 어떤 적대국으로부터도 한국을 방어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곧 군사동맹이란 얘기입니다. 조약으로 맺은 두 나라의 동맹은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북한이나 한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과 전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조약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이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The purpose of the exercises are not to prepare a nuclear response to North Korea.
미한 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핵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대응은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 우산과 관련된 전략적 사안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해 파괴시킬 권리를 갖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한 군사훈련엔 을지 프리덤 가디언처럼 고위 지휘관이 참여하는 상위 훈련과 각 부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하위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달 뒤에 실시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즉 상위 훈련을 연기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습니다.
잘한 결정입니까?
Well, it's good if during that 2 months and beyond the North Koreans agree to and begin to execute.
북한이 앞으로 두 달 동안 그리고 이후에 비핵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잘한 결정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북한이 비무장지대로부터 재래식 전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막고 침입하려는 적을 격퇴할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공격을 가해오는 북한군을 괴멸시켜 더 이상 위협이 안 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된 한국전쟁과는 달리 미한동맹의 주도하에 신속히 끝날 겁니다. 이런 현실은 30년 전이나 지난주나 변함이 없고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한다 해도 한국을 공격할 군대와 재래식 역량은 그대로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It will be crucial during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to bring into the reality the fact that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훈련이 곧 재개돼야 한다는 현실 인식으로 돌아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을 재래식 무기로부터 확실히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북한이 비무장지대 재래식 경력 태세를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 지도부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그들의 병력 규모와 위치 변경까지 강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합훈련은 비핵화 절차와 관계없이 재개돼야 합니다. 훈련을 중단한 뒤 6에서 9개월 안에 재개되지 않으면 사령관을 포함한 군사 역량이 위축될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병력을 감축하고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연합훈련,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재개해야 합니다.
위축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연합훈련이 중단된 채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연합군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Our allied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is very, very doctrinally, that's a military.
미한 연합군의 지휘 통제 체계는 원칙적으로 매우 적절하게 짜여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한 지휘 통제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합훈련 여부와 관계없이 지휘 통제 체계를 새로 익히거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이미 갖춰져 있고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휘 통제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체계 자체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온전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지휘 통제 체계만큼은 따로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I'm certain that even over the next 6 to 9 months without exercising that structure,
지휘 통제 체계는 앞으로 6에서 9개월 동안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까지 훈련이 없어도 일부 기술은 다소 약화되겠지만 올바른 구조를 갖춘 작전 지휘 본부는 남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8월 이후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연합훈련을 시작한다는 게 제 주장이지만 그동안에도 적절한 전쟁 수행 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즉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도는 중지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한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Clearly, comments like that provided by the president should provide North Korea with incentive.
분명히 그런 발언은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협상한 뒤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을 없애게끔 하는 유인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커다란 제안일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결정권자라면 한국이 주한미군을 환영하고 필요로 하는 한 미군 철수 결정을 매우 꺼릴 겁니다. 미래의 미군 규모가 줄고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지는 날이 오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떠날 것을 요구받는다면 오늘 밤 당장 떠나야겠죠.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복무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그가 원한다면 바로 그날 밤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친구인 한국이 주한미군을 영내 장기적 안정을 위해 유용하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런 결정을 적극 지지할 겁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것으로 보시는군요.
We still have military forces in Germany long after the Cold War ended for good and proper reasons.
냉전이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미군이 여전히 독일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금세기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일정 규모와 역량의 미군이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하면 영원히 올바른 행동만 하겠다고 약속한다 해도 그런 제안을 거부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미군을 철수하진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한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If a peace treaty were signe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평화조약이 체결돼도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특정 역량을 남겨놔야 합니다. 정보, 지휘 통제 소통, 사격 통합 역량, 그리고 공군력 등이 여기 포함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미군이 환영받고 미한 동맹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 오랫동안 주둔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과의 평화 조약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평화 조약이 미한 안보 동맹을 폐기시키는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나토 국가들에서처럼 일정 수준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미사일 기지엔 김정은을 겨냥한 핵미사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상황을 끝내버릴 것이고 매우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버엘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미한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과 두 나라의 안보 동맹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전직 군 장성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안보는 맨 나중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협회가 22일 개최한 2018 국방 세미나에선 군 원로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일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미북 정상회담까지의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며 현재 북한의 주장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포기하고 양보해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해서 자기네들 기본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고 하는 대전략 차원의 노력은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군사 분야의 대비 태세에 이렇게 손상을 가져오면서 하는 정책은 삼가해 주어야 합니다.
원로들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가 확고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은 물론 태극훈련과 같은 한국군 단독훈련이 연기되고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가 철거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의 정책 방향이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 군에 몸을 담았던 국방정책 전문가들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항은 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장조성행위를 모두 적대행위로 보았습니다. 맥스선 드러내는 공중에서 긴장조성행위고요. 긴장을 느끼는 북한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과 한미동맹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든 활동을 적대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 만능의 복음을 북한한테 사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판문점 선언 전에는 내가 좀 양해를 했는데 판문점 선언 잉크도 말하기 전에 니들이 위반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맞다.
신 연구위원은 미한 동맹과 자주 국방 태세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받으러 노력할 때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본전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구조적 한계에 있는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 줘서 안 되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태세를 보상으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를 이루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군사적 우려사항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비핵화 진전되는 과정 그리고 군비 통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북치도발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남측의 불리한 군비 통제를 유도하거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남남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할 수 있다며 평화 구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안보 상황은 정치 상황보다 한 단계 뒤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군 원로들의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군사 대비 태세가 이 정치 상황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정치인들이 좀 조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군사 대비 태세를 너무 빨리 땡겨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해빙 무드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결코 생각할 수 없어요. 봄이 한반도의 봄이라 그래서 이제 막 개구리가 지금 땅을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반팔을 입으려고 그래요. 안보 태세가. 그래서 안 되죠. 아직은 안보는 겨울이어야 된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지만 현지 국방부 고위 관리는 현 정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로들을 달랬습니다. 김윤태 국방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특히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방을 정말 안보의 최후의고리로서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육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수 수방사령관은 한반도 위기는 늘 있어 왔다며 선배님들이 주신 좋은 가르침을 새기고 국방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 출신 안보 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로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0.01%의 안보의 위협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뭐 군 출신이거나 군에 몸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신념과
그러나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와 미북 간 대화 국면에서 진행되는 일부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 북한에 기회를 줄 시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국면은 지금 쌍방의 문제잖아요. 일방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너는 못 믿어라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사실은요.
김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잠시 연기된다고 해도 한국의 국방 대비 태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서 기회를 얻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훈련을 재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면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미국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동맹국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 is a very important step forward.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적 수단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저는 인권 전문가로서 과거에 모든 당사국들에게 대화와 평화적인 갈등 종식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길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 핵무장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양측의 약속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권 상황과 한반도 평화 전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두 지도자의 이 같은 태도가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t is very concerning that neither both of the
두 지도자 중 누구도 전 세계에 제공한 공동 성명에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매우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주 간략하게 인권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을 언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지도자로부터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지도자는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동시에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상황은 인권 문제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재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그 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엔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는 인권 문제를 성공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I hope so and I am working on that. My office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인권 문제가 다음 정상회담이나 다른 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잃어버린 기회와 잃어버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최근 북한 인권의 방어자였던 미국을 위한 시간입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제 역할은 인권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동맹국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전망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관련국들에게 그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at's a comment from President Trump after the summit, so it's very difficult for me to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한 그 같은 말에 대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믿을만한 보고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매우 극적입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데요.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계속 체제의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사랑한다면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If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loves its people, I hope that they understand that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사랑한다면 UN 인권 메커니즘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분명히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지도부와 그들의 성명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개발하며 존중받는 유엔의 회원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협상하는 국가들 그리고 유엔과의 인권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권 대화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해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Well, first let me clarify a point, which is that the United Nations
먼저 유엔의 제재는 인권 유린에 기반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엔 차원의 제재 해제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권 상황에 기반을 두고 부과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단독 제재가 있습니다. 이 제재는 인권 상황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인 개인에게 부과된 맞춤형 제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핵 관련 제재든 인권 제재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뿐 아니라 주민들 생계를 개선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히셨었는데요. 이 같은 방북 계획에 진전이 있습니까?
There is no, as far as I know, for the time being. No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UN의 검증 체계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이 권고안이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것이 저의 중요한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검증 없이는 비핵화 의제의 진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에 인권 유린을 다루지 않았을 때 다른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과 특별보고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Well, that would be a very important development, and I have been trying to.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 그리고 특별 보고관과 교류하는 것이 분명히 주민뿐 아니라 당국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저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저도 그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역량 구축 등 많은 기회도 제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과 주민들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남아있을 겁니다.
북한은 계속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특별보고관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North Korea has all its rights to ask for that.
북한이 한국에 그런 요구를 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요구를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식당 종업원 처리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에 결부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은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문제를 다뤘고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른 모든 인권 문제의 진전을 이 특수한 사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기온 19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 중강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34도.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6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9도. 청진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쪽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구름이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23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은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있으며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동맹 그리고 영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명시된 대북 국가비상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4개의 큰 실험장을 파괴했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4개 갱도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네 곳의 실험장이 풍계리 실험장의 갱도 네 곳을 뜻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네 개의 시설에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이하리 미사일 발사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하리 발사대에서 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현재 일부 발사대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통해 2번, 3번, 4번 갱도를 차례로 폭파한 바 있습니다.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에 사용된 뒤 폐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과정이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건설적인 역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상황 변화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러시아 역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안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북한이 오늘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22일 금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을 열고 8.15 이산가족, 친척 상봉 행사 등 인도적 사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상봉 행사는 금강산에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봉 행사에 나설 가족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7월 3일까지, 회보서는 7월 25일까지 주고받고 8월 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봉 장소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수 보수를 위해 남측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합니다. 이후 남측은 행사와 통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 전에 금강산에 파견해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22일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증산에 반대하던 이란을 설득해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주요 원유 소비국들은 유가를 낮추고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OPEC의 이번 결정에서 원유 생산을 얼마나 늘릴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한때 원유 가격이 3%까지 올랐습니다. OPEC은 성명에서 이전에 합의된 감산량을 100%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OPEC의 결정이 발표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OPEC의 생산량을 상당히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